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5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참된 믿음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오늘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기들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어떤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이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에 저 아무개 씨는, 저 아무개 성도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들이 우리가 보는 우리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좋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를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이 간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하인이 아프기 때문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하인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출세 가도의 그런 어떤 직분, 그런 어떤 관직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려면은 뭐 피 계급, 로마 사람 아닌 사람을 절대 등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점령지에 가서 뭐 유대 뭐 팔레스타인에 가면 팔레스타인 사람을 절대로 등용하지 않고 오직 로마 사람들만 등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런 어떤 로마에서 어떤 관원으로 출세를 하려면은 이 백부장, 뭐 천부장 이렇게 들어가는 이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백부장이 된다는 거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그 엘리트 코스가 아닐까, 이렇게들 많이 그 당시에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들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 정도 되면 피 지배층의 어떤 이 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긍휼의 마음, 불쌍히 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종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거의 동물, 뭐 종, 이 종은 사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아주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보면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참 이기주의적이지 않은,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이 간구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간구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긍휼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구도 나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불타고 그 마음이 막 이 그 다른 영, 그 영혼, 다른 사람들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른 어떤 간구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사실을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가 간구인데 우리가 하는 간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떤 이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긍휼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밑에 긍휼을 가지고 있는지, 긍휼의 마음을 있는지. 이 긍휼이라는 말의 휼자에 거기 보면 이제 한문에 피혈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피혈자가 그 한문에 있는데, 이제 한문을 이제 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막 해석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긍휼, 거기서 혈자, 이 혈은 누구의 피냐? 예수님의 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언제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잘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제 정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긍휼이, 긍휼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깁니다. 그 긍휼이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어요? 간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의 상태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간구의 자세, 또한 그 간구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바로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또한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길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우리 같으면 뭐 들어오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m not worthy, 나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의 겸양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도덕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도덕적인 그런 어떤 면을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그 부분도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도덕적인 면이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덕적인 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 그 자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을 행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일면에 도덕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덕적인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그 자체를 중요시하고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회가 중심 내용이 기독교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이게 도덕적인 겸양, 도덕적인 겸손. 아, 주님, 나 저는 너무나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정말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무가치한 그런 존재, 무가치한 그런 죄인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게 처음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르되 주여, 주님이라고. 우리 이전 시간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왔을 때도 주여라고, 주여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지금 8장밖에 안 나갔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랍비 선생이라고 했지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또 주님 이럽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I'm not worthy for you to come under my roof. 내 지붕 밑에 주님 들어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는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고백. 그냥 내가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나 성경 볼 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 그런 무가치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더 그럴듯한 가치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나름대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세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아니, 무가치하다라고 가르치는 세대가 아니라, 자꾸만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무가치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 교육도 그렇고 모두 보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 있고 내가 나름대로 괜찮고 내가 나름대로 잘났고 나에게 나름대로 뭔가가 있고 자꾸만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자존감, 자상, 우리의 자존감이나 자상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열등 그렇다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우리의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자꾸만 격상시키고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냐 내 자신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를 자꾸만 높여주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은 절대 우리는 아무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받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뭐 내가 한 일, 의로운 행동 이런 게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럴듯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먼저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로 인해 부패한 그런 죄악된 존재,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처음에 대면했을 때 베드로도 보세요. 이 보트에서 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뭐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다 창화하도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고 환상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니신 왕을 배웠음이라. 갑자기 자기가 망했대요. 부정하대요. 완전히 화가 났다 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그 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면에 그에 상반되는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그렇게 가치 없는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를 사주신 그런 보혈로 우리를 사주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탈바꿈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고 의롭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화가 되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부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섭리이고 또한 그 구속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절대 가치가 없음을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신적인 절대적인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다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각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충족성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 하나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나의 무가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어떤 가치로 인해서, 나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게 될 때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enough하다, 충족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면 다 안 돼. 말씀으로만 우리가 충족받고 말씀으로가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옆에서 사이드에서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곁눈질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현혹이 되고 아 그래? 하고 관심이 갖고 다른 무언가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으로 충분하는 것, 말씀으로만 합소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왜 안 되냐면 말씀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외의 것을 자꾸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좋은가요? 말씀을 읽으면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말씀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는가요? 은혜가 안 되고 이거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편 1편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졌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시편 1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도다. 즐겁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너무나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할 수가 있겠어요? 고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지 않게 매번 매일같이 읽는다는 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졸립지 않을 때 항상 봤던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곤란합니다. 졸릴 때 보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되는 책이 성경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책 암만 즐겁고 암만 즐거워도 기뻐도 한 번만 읽으면 세상 소설책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런 명작이라 그래도 한 번 잘해야 두 번 학교에서 뭐 그거 뭐 숙제해 오라고 하니까 뭐 읽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한 번 이상 읽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하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enough, 말씀으로만 충족합니다, 말씀으로만 만족합니다라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말씀에 대한 태도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럴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게 사실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무슨 사건에 예수님 하신 말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말씀의 권위를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믿어야 돼요. 그 권위는 일반 권위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말씀으로만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도 황제 밑에 있고 천부장 밑에 있었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선언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권위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벌써 여기에 그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대신 주님의 권위의 절대 가치, 주님의 권위를 이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요, 그분은 정말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말씀, 이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다 생긴 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말씀으로만 빛이 있어라, 뭐가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능력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충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충족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쓰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충족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산타바바 한인장로 교회 모든 성도님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위로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평가하는 이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놀랍다, 기이하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기이여겼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astonishing 뭐 이런 말, 놀랍게, 기이하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기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뭐라 하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니까 놀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00%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걸 똑같이, 배고플 땐 배고프고 놀라운 일을 당할 때는 놀라운 일도 똑같이 인간이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신적 권위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 능력을 철저히 포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살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자기의 신적 능력을 베풀며 살았냐면 그 때가 있어요. 한정적인 때. 아무 때나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실 때, 무리가 배고프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러니까 무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적 능력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신적 능력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과의 그런 어떤 유혹을 빠졌을 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놀랍게 여겨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알고는 있지만은 놀랍게 여겨준 겁니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쌉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쌉니다. 엄마가 칩니다. 아빠가 칩니다. 진짜 져서 지는 게 아니죠. 져주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신앙.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놀랍게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이 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진정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뭔가인지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열거했던 그런 요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 자기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고백해야 될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절대 자기의 그 가치를 부인하며 나는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있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 충족합니다, 이걸 믿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여될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말씀으로 충분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존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런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이하시고 주님이 놀라워하시는, 주님이 만족해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참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